VOA 세계 뉴스입니다. 어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공개 회의 직후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나라 6개 나라가 북한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니콜라드 리비에르 유엔 주재 프랑스 대사는 이날 북한의 이런 도발 행위를 거듭 규탄하며 이는 영내 안보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회의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깊이 우려한 영국과 프랑스, 독일 요구로 이루어졌다면서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리베르 대사는 이어 유엔 회원국들의 엄격한 대북 제재 이행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대량 파괴무기 개발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을 포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를 논의했다고 미 국무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이도훈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을 만나 한국, 일본과의 양자회담 그리고 미한일 3자 협의를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세 나라 대표가 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고 한반도에 영속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미한, 미일, 미한일 간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조율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자위대가 오늘 수도 도쿄 도심에서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한 패트리엇 지대공미사일 신속배치 훈련을 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이날 보도했습니다. 도쿄 린카이 방재공원에서 진행된 이날 훈련에는 패트리엇 PAC-3 미사일 포대가 동원됐습니다. 미국이 만든 패트리엇 PAC-3 미사일은 일본 미사일 방어망의 한 축입니다. 일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이지스 구축함과 육상에 있는 패트리엇 미사일로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날 훈련은 고노다로 일본 방위상과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 지사 등이 지켜봤습니다. 북한은 지난 2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쐈습니다. 이 미사일은 동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안에 떨어졌습니다. 일본이 도심에서 패트리엇 미사일 훈련을 한 건 지난 2013년 10월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2019년 노벨 화학상은 미국과 영국 그리고 일본 과학자가 공동으로 수상했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오늘 미국의 존 구디너프, 영국의 스탠리 휘팅엄, 그리고 일본의 요시노 아키라 등 3명을 올해 노벨화학상 수상자로 뽑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리튬 이온 배터리 개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노벨위원회 측은 가볍고 다시 충전 가능하며 강력한 배터리가 손전화부터 컴퓨터 그리고 전기차 등 모든 것에 쓰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구디너프 씨는 미국 텍사스 오스틴 대학, 휘팅엄 씨는 영국 버밍엄 대학, 그리고 아키라 씨는 일본 아사히 카세이사와 메이조 대학 소속입니다. 수상자들에게는 상금 약 90만 달러가 지급됩니다. 미국 정부는 위구르인들 인권 유린에 관여한 중국 관리들에게 미국 입국 사증, 비자를 발급하는 것을 제한한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 조처는 해당 중국 관리들 가족들에게도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중국 관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누가 비자 발급 제한 대상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 관리와 의회 관계자들은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공산당 서기 등이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어제 위구르인 인권 유린에 관련된 중국 기관 28곳을 제재 대상에 올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 허락 없이 이들 조직이 미국산 첨단 기술 품목을 사는 것은 금지됐습니다. 터키 군 당국은 시리아 접경 지역에 있는 쿠르드 반군을 공격할 준비가 됐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터키 육군은 이날 인터넷 트위터에 터키군이 이슬람 무장조직 IS뿐만 아니라 쿠르드 반군을 겨냥한 이른바 안전지대 작전을 시작할 준비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파흐레틴 알툰 터키 대통령실 공보실장도 어제 미국 워싱턴포스트 신문 의견란에 게재한 글에서 터키군이 곧 시리아 국경을 넘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터키는 시리아 북동부에 있는 쿠르드 쪽을 테러 집단으로 봅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9일 수요일 B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노시청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비핵화 실무협상 결렬을 계기로 미국 정계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무능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미 한일 북핵 협상 수석 대표가 3국 간 지속적이고 긴밀한 대북 조율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는 최근 미북 비핵화 실무협상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 양측이 조기에 이견을 해결하고 다시 만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구름이 많이 끼고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12도, 낮 최고는 13도에서 22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북 비핵화 실무협상 결렬을 계기로 워싱턴 조야에서 제기되어 온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적 무능론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국무부 역할 축소와 동맹국과의 공조 결의를 지적해온 민주당 측의 비판과 맞물립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외교적 접근법을 해볼 만한 시도라고 평가하며 엇갈린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북 협상 결렬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능이 전 세계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식의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루벤 가에고 하원 의원은 지난 5일 트위터를 통해 미북 협상 결렬과 관련해 세상이 훨씬 더 위험한 곳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능함 때문이라며 북한뿐 아니라 해외 각국에서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유 없이 이란 핵 합의를 탈퇴함으로써 이란에 힘을 실어줬고 러시아의 미 선거 개입을 진지하게 다루지 않음으로써 러시아를 대담하게 만들었으며 중국은 아시아에서 약자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북한은 핵 보유국일 뿐만 아니라 그 규모와 도달 범위도 늘리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경제력과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국무부를 정치와 무관한 전문 인력으로 채우고 김정은을 돕는 중국의 조력자들에 대한 제재 부과를 재무부에 지시할 것을 백악관에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력에 관한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은 행정부 출범 초기부터 제기되었습니다. 내년 대선 민주당 경선 후보인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 의원은 지난해 중순 VOA 기자와 만나 트럼프 행정부가 독재자와의 사진 촬영과 러브레터 교환에 국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워런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원칙에 입각한 외교와 현명한 외교를,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경험 많은 보좌관과 전문가들의 외교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외교에 대해 척슈모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형적인 트럼프 쇼라고 비판했고 또 다른 민주당 경선 후보인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은 정상급 외교를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진정한 외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비판의 구체적 근거론 주로 국무부의 역할과 재원 축소가 꼽힙니다. 워런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무부 속을 도려냈다고 표현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거듭되는 주장이 아닌 현명한 대북 협상을 위한 국무부 전문 인력 복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외교는 무엇을 밀고 당기는지에 관한 것이라며 행정부는 외교에 관여하기 위한 도구를 재건시켜 이를 현명한 방법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마키 의원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부터 예산과 인력 감축 등 국무부 개편을 우려하며 특히 최대 압박과 간여라는 대북정책 집행의 건립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초 트럼프 행정부는 국무부 예산의 약 30% 축소를 계획했고 제재 업무 담당 부서인 제재정책조정관실을 폐지했으며 북한 인권특사직을 민간안보 민주주의 인권담당 차관이 겸임하는 등 대북정책 집행을 위한 재원이 부족하다는 설명입니다. 엘리에 댕겔 하원 외교위원장도 외교위 민주당 간사 시절 국무부의 역할을 약화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행동에 화가 나고 의심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과의 공조 결여도 민주당 의원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을 비판하며 내세우는 근거입니다. 상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일본 그리고 어느 정도는 중국과도 공조를 강화해 다자 간의 일관된 외교적 접근 방식을 취하지 않는 한 북한과의 협상에서 진전을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반메넨 대지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정책은 관세 등 다른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지금은 북한 문제에서 진전을 이루기 위해 중국이 미국을 의미 있는 방식으로 돕도록 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정보당국의 역할 축소도 민주당 의원들의 우려를 사는 대목입니다. 민주당의 타무달 상원 의원은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직후 가장 걱정스러운 건 트럼프 대통령이 미 정보당국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보당국은 북한이 비핵화할 의사가 없다고 평가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평가를 무시했다는 주장입니다. 행정부의 외교 현황에 관한 투명성 결여, 즉 의회와의 소통 부족은 대북 외교와 관련해서도 거듭 지적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며 외교위원장으로 임명된 앵겔 위원장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에 취한 첫 조치로서 의회 브리핑 정례화 등 의회의 대북 정보 공유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대체로 트럼프 대통령이 대외 문제와 관련해 전임 대통령들이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뤄내고 있다며 민주당 측의 비판은 워싱턴 기성제도에 갇힌 생각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 의원이 주장했듯이 행정부 내 숨어있는 딥스테이트, 즉 기득권 세력들이 민주당 정권 출범 시 이란 핵 합의를 즉각 복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등 보이지 않는 세력들의 힘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선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야 할 때라며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식의 논리가 일반적입니다. 뛰어난 협상가인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외교적 협상을 믿어도 좋다는 논리도 있는데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과 제임스 이노프 상원 군사위원장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 의원은 미북 협상, 특히 정상회담과 관련해 계속 시도한다고 해서 불리한 건 없다며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 중단은 진전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중진인 존코닌 상원 의원도 새로운 방식으로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며 북한과 대화를 하고 있는 이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근 미북 협상 교착 상태가 지속되고 북한이 연달아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자 기존과 다른 공화당 의원들의 목소리도 종종 감지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대화 초기 국면보다 협상에 대한 회의적 전망이 다소 높아졌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는 유지하되 보다 강경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 당시부터 회의적 시각을 보여온 상원 외교위 동아태수 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은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을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남은 옵션은 최대 압박을 계속하는 것이지만 외교적 발판은 크게 축소된 상황이라고 우려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한국, 일본이 워싱턴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를 논의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이날 이도훈 한국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다키자키 시케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만나 한국, 일본과의 양자회담 그리고 미한일 3자협의를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세 나라 대표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고 한반도에 영속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미한, 미일, 미한일 간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조율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8일 워싱턴에서 이루어진 3국 간 수석대표 협의는 북핵 대응을 위한 삼각공조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미북 실무협상 전망은 그리 밝아 보이진 않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미 국무부는 현지 시간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한일 북핵협상 수석대표 협의로 3국 간 지속적이고 긴밀한 대북 조율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 한일 갈등이 미한일 3국 대북 공조 전선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는 미국 측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은 그동안 한일 갈등의 원만한 해결을 강조하며 양국 갈등이 미한일 대북 공조의 균열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한국 측 북핵수석 대표를 지낸 김홍균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한일 갈등에도 불구하고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3국 간 확고한 공조를 대외적으로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그런 한미일 3국 공조는 늘 강조하는 거고 우리 정부도 아마 그 계속 강조할 거예요. 특히 지금처럼 그렇게 스톡홀름에서 이렇게 실무회담이 결렬되고 나서 그다음에 사실 한미일 3국 간의 공조가 굉장히 중요한 때거든요. 워싱턴에서 그렇게 3국 협상 대표들이 만난 것도 뭐 그런 차원에서 대외적으로 3국 간에는 확고한 공조를 유지한다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산정책연구원 최강 부원장은 미국이 현재의 상황을 적절히 활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일 갈등 관계에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일 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앞으로 진전시켜 나갈 수 있는데 기여할 것인가? 그건 아직 퀘스천. 왜냐하면 일본도 어떤 부분에서는 이 한일 관계 개선에서 자기네들이 먼저 양보하는 입장을 보여주기 싫어하는 거고 지금 어정쩡한 상태에서 하여튼 happen to be 이런 게 발생했기 때문에 협조해본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과연 발전할 것이냐? 쉽지 않다.
한편 미한일 간 이번 협의에선 지난 5일 스웨덴에서 열린 미북 실무협상 내용을 공유하고 대화의 동력을 살리기 위한 후속 대응과 공조 방안 등이 논의됐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국 대표로 참석한 이도훈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어떻게 하면 지금부터 미북 간 대화의 동력을 살려나갈지에 대해 주로 이야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미한 공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미한 실무협상 재개 전망은 그리 밝지 않아 보입니다. 김홍균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실무회담에 응한 것은 미국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에도 북측의 대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측면이 있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미국이 어떤 생각과 새로운 안을 가지고 있는지를 탐문해 다음 전략을 짜려는 목적도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실무회담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만큼 재개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결국에는 트럼프랑 다시 만나는 3차 미북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가기 위한 일종의 수순을 했다고 저는 봐요. 실무회담을 계속 더 할 생각은 전 없어 보이고요. 아마 지난번 1차, 2차 회담 때처럼 정상회담이 먼저 정해지고 나면 그 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실무회담, 그 회담엔 다시 응할지 모르죠. 그렇지만 정상회담이 전제가 되지 않은 지금과 같은 실무회담엔 북한이 별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때문에 북한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미국 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절차를 주시하면서 가장 유리하고 결정적인 시기를 노릴 것이라고 김 본부장은 관측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이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의 엄격한 대북 제재 이행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8일 비공개로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 직후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연합 6개국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니콜라 드 리비에르 유엔 주재 프랑스 대사입니다.
We reiterate our condemnation of these provocative actions. They undermine regional security and stability.
북한의 이 같은 도발 행위를 거듭 규탄하며 이는 영내 안보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겁니다. 리비에르 대사는 또 이번 회의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깊이 우려한 영국과 프랑스, 독일의 요구로 이루어졌다며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유엔 회원국들의 엄격한 대북 제재 이행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대량 살상무기 개발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을 포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International sanctions must remain in place and be fully and strictly enforced.
아울러 북한의 미국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북한의 모든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에 확실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만이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 urge the DPRK to engage in good faith in meaningful discussion negotiation with the United States.
이번 회의와 공동 성명 발표에는 영국과 프랑스, 독일뿐 아니라 폴란드와 벨기에, 에스토니아도 함께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며 폴란드와 벨기에, 독일은 안보리 이사국, 그리고 에스토니아는 내년부터 안보리 이사국으로 합류할 예정입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에 지난 8월 두 차례에 걸친 규탄보다 목소리가 더 커진 겁니다. 이번 비공개 안보리 회의에서 미국 측이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미 정부 관계자는 이날 6개국 공동 성명 발표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지난 토요일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의 성명 발표가 미국의 입장을 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5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미북 실무 협상이 미국 때문에 결렬됐다는 북한 측 주장을 일축하면서 미국은 창의적인 방안들을 가져갔으며 북한 카운터파터들과 좋은 논의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6개국 공동 성명 발표의 하루 앞선 7일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안보리 회의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and its follower should bear in mind that if they raise the issue of our self-defensive measures at the UN Security Council,
김 대사는 안보리에서 북한의 자위적 조치를 문제 삼을 경우 이는 북한의 주권 방어 욕구를 더욱 자극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미국과 안보리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VOA 뉴스 우택성입니다.
유럽연합 EU는 최근 미국 비핵화 실무협상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 양측이 조기에 이견을 해결하고 다시 만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량 살상 무기와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함한 완전한 비핵화가 국제사회의 궁극적 목표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EU는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와 비핵화는 오직 평화적인 방법으로만 성취할 수 있음을 강하게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EU 대변인은 8일 스웨덴에서 열린 미북 비핵화 실무협상이 결렬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이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외교적 절차가 계속돼야 한다며 여기엔 시간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과 북한의 실무협상 재개가 중요하다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앞서 미국과 북한은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약 7개월 만에 지난 4일과 5일 스웨덴에서 만나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 없이 끝났습니다. 협상 이후 북한 측은 결렬을 선언하며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하나도 들고 나오지 않았다고 비판했고 미국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함께 북한과 좋은 논의를 했다며 2주 뒤에 다시 만날 것을 제안했습니다. EU는 이와 관련해 미국이 조만간 다시 만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협상 과정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미북 양측이 조속히 이견을 해소하고 대화에 계속 집중하며 조기에 다시 만나는 것이 EU 측의 바람이라는 겁니다. 이와 함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 즉 CVID가 궁극적인 협상 목표라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CVID는 모든 국제사회가 여전히 공유하고 있는 목표이며 여기에는 북한의 핵은 물론 대량 살상 무기와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까지 포함돼야 한다는 게 EU의 설명입니다. 또 이것이 북한에 강력하고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EU는 주요 협력국들과 협의하면서 외교 과정을 촉진하고 지지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와 이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소극적 대응이 이어지면서 일각에서는 한국의 핵 무장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VOA는 한국 핵 무장에 대한 찬반 논쟁을 벌였던 두 전문가의 주장을 이틀에 걸쳐 각각 들어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데이비드 센터로 퍼시픽 포럼 핵정책 국장을 김영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지난 주말 미북 실무협상 결렬 직후 북한은 그동안 중단해왔던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실험을 재개할 뜻을 내비쳤는데요.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But also that they said before that the end of the year was the deadline for the United States to change its position. So I think
북한 정권은 앞서 올해 말이 미국이 입장을 바꿀 수 있는 시한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북한이 다시 도발 주기로 들어갈 것으로 보고요.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엄포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정권의 요구에 다 양보하고 싶진 않지만 동시에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대화를 어떻게든 끌고 가고 싶다면 북한이 가까운 미래에 핵무기를 가질 것이라는 것 그리고 사실상 핵보유국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맞서 한국이 핵을 보유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I mean, I think it's certainly a possibility. We've seen over the years, you know, talks about
가능성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지난 몇 년간 여러 논의가 있어 왔죠. 미국의 전략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는 것이라거나 아니면 한국이 독립적인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에 대한 이점에 대해서요. 그리고 대중들도 그런 가능성에 점점 더 열려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관점에서는 현실화되기엔 아직 먼 얘기 같습니다.
왜 현실화되기 어렵다 보시나요?
It's one thing to say that yes, we want nuclear weapons because we are facing a very
우리는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기 때문에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과 실제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배치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핵확산 금지 조약 NPT를 탈퇴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건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더 중요한 건 미한 동맹입니다. 미국은 이른바 확장 억지력을 통해서 한국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건 간접적으로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것을 막는 역할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술 측면에서는 한국이 핵 개발을 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They have the capability to do it. It's something that is within technological reach.
네,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할 역량이 있는 거죠. 핵무기 개발은 한국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몇몇 선진국이 그런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그중 하나입니다. 한국이 진정으로 원한다면 가능한 얘기죠.
한국이 핵무장을 하겠다는 선택을 하게 된다면 지지하시겠습니까?
No, I mean, this is not something I would recommend. I don't think it would be a good development.
아니요, 지지하지 못합니다. 좋은 상황 전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핵무장이 한국을 더 안전하게 하지도 못합니다. 둘째, 핵무장이 오히려 한국을 덜 안전하게 만들 겁니다.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또 핵확산 금지 조약을 맺은 다른 나라에 잘못된 신호를 준다는 문제도 물론 있습니다.
영내 군비 확장 경쟁이 심해질 우려도 있겠죠?
Sure. I mean, I think that's something that obviously we need to be concerned about.
그렇습니다. 분명히 걱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핵확산이 연쇄작용처럼 극적으로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어날 수는 있는 일입니다. 먼저 일본이 안보를 걱정하면서 스스로 핵 개발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대만도 비슷할 것이라고 봅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의 동맹이면서도 핵무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한국은 그들처럼 될 수 없는 겁니까?
The main difference is that they basically developed nuclear weapons before there was a regime to
큰 차이점은 바로 영국과 프랑스는 핵확산 금지 조약 NPT가 세워지기 전에 핵을 이미 개발했다는 점입니다. 영국은 1952년에 개발을 했고 프랑스는 1960년에 했습니다. 핵확산 금지 조약은 1960년대에 논의돼 1968년에 서명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전엔 핵무기 개발을 막을 수 있는 조약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게는 핵이 있는 동맹도 있고 핵이 없는 동맹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What I think we could do, we should do, is certainly strengthen extended deterrence and strengthen the U.S.
미국의 확장 억지력을 강화하고 동시에 미한 동맹을 강화하는 겁니다. 이건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지키고 북한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지만 동시에 한국이 핵 개발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일각에선 미한 연합훈련 축소 등으로 미한 동맹 약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I know that the number of people worry about the alliance.
미한 동맹에 대한 그런 걱정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로 인해서 북한에 대한 억지력 약화 가능성도 제기된다는 것도요. 미한 연합훈련이 중단되거나 축소된 건 미북 간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협상이 완전한 실패로 끝난다면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연합훈련 역시 다시 재개될 겁니다. 또 미한 동맹이 어려운 상황이라든가 미국의 존재감이 약해졌다거나 하는 얘기는 정치적으로는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만 실무 단계에서는 핵 역량이 강화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지난 몇 년간 끊임없이 논의됐다는 사실입니다. 정치적인 상황과는 무관하게 그 점에서는 계속 진전이 있었죠.
국장님은 한국의 핵 무장이 미한 동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는 건가요?
Non-proliferation has been and I think remains at the very center of US policy.
핵 비확산 정책은 미국 정책의 중심에 있습니다. 미국의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미국의 확장 억지력과 동반되는 약속은 바로 동맹들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동맹들이 미국의 핵우산 아래로 들어오기 때문이죠. 만약 한국이든 아니면 핵보유국이 아닌 다른 동맹이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하면 동맹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이유는 더 약한 나라가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도우면서 함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핵무장과 동맹은 공존할 수 없다고 보시는 거네요.
Not only because the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by South Korea would mean a deterrence failure, an extended deterrence failure.
한국이 핵 개발을 하게 되면 확장 억지력 측면에서 실패할 뿐 아니라 핵 비확산 측면에서도 실패를 뜻합니다. 미국 관점에서 봤을 때 결코 반길 일이 아니죠. 심각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어떻게 동맹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렇게 저는 핵무장이 동맹을 깨뜨릴 수 있다고 봅니다.
데이비드 센터로 퍼시픽 포럼 핵정책국장으로부터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이 대북 억지력과 미한 동맹에 미치는 영향 등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규 기자였습니다. 내일은 엘브리지 콜비 전 미 국방부 전략군사차관보의 다른 시각을 전해드립니다. 미 국토안보부의 사이버 담당 고위 당국자가 사이버 공격을 막기 위해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년 전 컴퓨터 수천 대를 마비시켰던 북한 해커들의 워너크라이 같은 공격을 방어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동맹국들과의 협력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보기관시설 안보국 CISA의 지넷 맨프라 사이버 보안 담당 부국장은 2017년 북한 해커들에 의해 컴퓨터 수천 대가 마비돼 국제적인 피해가 발생했던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유포 사건이 또다시 벌어진다면 방어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know that we could ever prevent something like that. You know, when you just have something that completely manifests itself.
맨프라 부국장은 최근 미국 스타트업 정보 사이트 크런치베이스가 주최한 사이버 안보 컨퍼런스에 참석해 스스로를 복제하는 악성 프로그램이 또 나타난다면 미국이 이를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이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하며 해커들도 이렇게 큰 영향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워너크라이는 감염된 컴퓨터를 모두 암호화하고 비트코인을 내야만 암호를 풀어 컴퓨터 내 정보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랜섬웨어 공격으로 2017년 5월부터 사이버 공격을 통해 배포됐습니다. 이 공격으로 99개국의 컴퓨터 12만 대 이상이 감염되면서 40억 달러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백악관은 사이버 공격 워너크라이의 배후로 북한을 공식적으로 지목했습니다. 맨프라 부국장은 그러면서 사이버 안보, 기관시설 안보국의 중점 사안은 사이버 공격 방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 동맹국들과의 협력 강화가 중요하다면서 2017년 당시 미국 내 워너크라이 해킹 사건의 더 큰 확산을 막을 수 있었던 사례를 들었습니다. 각국의 컴퓨터 비상 대응팀과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설명입니다.
When WannaCry started in Asia, we were getting information from our partners.
맨프라 부국장은 워너크라이가 아시아에서 확산됐을 때 아시아 내 파트너들에게 사태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었고 미국이 해외에서 쌓아놨던 파트너십 때문에 정보를 미리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커져가고 있는 사이버 공격 위협에 신속히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부와 민간기업 그리고 동맹들과 협력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고안하고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사이버 보안 프로그램 공유 등을 언급했습니다.
You know, there's a lot of things on the preparedness and prevention that we have already talked about in terms of
보안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함으로써 사이버 공격을 막고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보안 프로그램 업데이트와 같은 기본적인 조치들은 워너크라이 사태의 피해자들을 많이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맨프라 부국장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북한 잠수함과 탄도미사일 역량이 재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종료될 경우 북한의 잠수함 탐지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힐 미사일 방어청장은 앞서 지난 7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강연에서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완성됐다고 하더라도 미국과 동맹의 잠수함 역량에 높은 신뢰를 갖고 있다며 충분히 억지 가능하다 믿는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I also have high faith in the US and the allied submarine forces that if something like that were to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지소미아가 파기된다면 대잠수함 탐지 역량에 치명적인 장애가 된다고 우려합니다. 미 해군 참모대학 교수 겸 JC 와일리 해양 전략 석좌인 제임스 홈즈 박사는 8일 VOA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지소미아 종류는 대잠수함 작전 면에서 미, 한일 세 나라 모두에 심각한 손상을 끼친다고 밝혔습니다. 미, 한, 미일 간 양자정보 공유 체계로는 시간 낭비, 착오, 작전의 비효율성을 야기하기 때문에 한일 양국의 대잠 전력의 소통은 매우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대잠수함전은 바다에서 운용되는 작전 환경 특성 때문에 수중에 있는 적을 탐지하고 추적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대잠수함 부대 간 또는 작전 권한을 갖고 있는 사령부 간 교신도 어려운 기술과학 분야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해군이 각 잠수함의 특정 구간을 할당해 순찰하도록 하고 이 구역에 다른 잠수함이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수역 관리를 강조하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적으로 오인해 아군끼리 어뢰를 발사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수중작전에서 동맹국 지휘부 간 긴밀한 공조는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이 직접 정보 교류를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의 사례로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양측의 무력 충돌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대잠수함전 역량을 신봉하는 태도도 북한 잠수함의 위협을 억제하는 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잠수함이 상대적으로 노후된 것은 사실이나 미국의 대잠수함전 능력은 냉전 종식 이후 더 이상 수중에서 가공할 상대를 만날 일이 없을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정치됐고 북한 잠수함이 대잠수함 탐지와 추적을 회피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설명입니다. 홈즈 교수는 북한 잠수함 또는 선박 추적에는 관련 수역의 지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최적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들 간의 불안은 공조작전에 치명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한일 3국은 지소미아 체결 직후인 2017년 4월 제주도 인근에서 처음으로 연합 대잠수함전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라노 마사이 허드슨 연구소 연구원은 VOA에 한일 간 지소미아가 종료된다면 미한일 세 나라의 연합 대잠수함전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대안으로 제시한 미한일 정보 공유 약정 P4 범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에만 제한되기 때문에 대잠수함 작전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우라노 연구원은 특히 북한의 잠수함은 구형이어서 이동할 경우 쉽게 탄지되지만 북한도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이동을 멈춘 상태에서 쏠 수 있도록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늘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때문에 북한 잠수함의 출항 순간부터 세 나라가 추적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궁극적으로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억제에 필수라는 설명입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VOA에 북한 잠수함을 가장 먼저 발견한 잠수함이 인근의 동맹국 잠수함과 정보를 공유한 것이 필수적이지만 이는 기밀 정보에 해당돼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추적에 차질이 생긴다고 우려했습니다.
If you don't have GSOMIA, it's not going to happen because the fact that you're following an enemy submarine, you're not going to.
이언 윌리엄스 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은 적외선 위성을 통해 북한 잠수함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포착할 수 있지만 대응하기엔 이미 너무 늦다며 SLBM의 조기 경보는 대잠수함전 탄지 능력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at's why the best way of dealing with this kind of threat, I think, is a more anti-submarine.
또 1982년 영국과 아르헨티나 간 포클랜드 전쟁 당시 아르헨티나 잠수함은 소음이 매우 큰 구형이었지만 영국 해군은 이를 탐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북한 잠수함 탐지 역시 비슷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효과가 크게 약화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에게 큰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미북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을 이롭게 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4년부터 최근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스테파니 클라인 알브란트 전 위원은 전문가 패널이 제재를 감시, 보고하고 이행 개선 조치를 권고하는 능력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약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알브란트 의원은 7일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로스 기고문에서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정책이 실패한 데 따른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대북 제재의 효용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북 제재는 그 자체가 목적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이는 북한을 응징하고 무언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지만 이런 목표조차 환상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 붕괴는 북한을 더욱 강한 위치에 올려놨으며 향후 미북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의 영향력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상황을 만든 데 대한 특별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지난 3년간 최대 압박을 펼쳤지만 북한의 거시경제 지표에 어려움의 징후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올해 북한의 환율, 연료, 쌀 가격 등을 살펴보면 대북 제재 영향이 거의 없어 미국이 주도한 최대 압박 정책은 실패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알브란트 전 의원은 대북 제재의 근본적인 한계도 지적했습니다. 대북 제재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결의와 다양한 이행 수단이 이어져야 하는데 2017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핵실험을 자제한다면 유엔 차원에서 질적으로 새로운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가 채택될 즈음에 북한은 이미 제재 회피 조치를 시작해왔다면서 제재 품목에 대한 사전 비축, 불법 사치품 및 무기 거래, 사이버 공격을 통한 해외 금융자산 및 가상화폐 탈취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특히 사이버 공격의 경우 거의 무방비 상태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 같은 도전을 맞아 제재 영향은 시간이 갈수록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알브란트 전 의원은 유엔 안보리의 구조적 한계와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 활동을 방해하는 시도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결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기존 1718 결의안에 의거해 제재 명단에 추가하는 방안이 있지만 안보리 회원국 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무능력함 때문에 잠재적 조치가 방해받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15개의 이사국이 전원 동의해야 하는 유엔 안보리 특성상 중국과 러시아가 이 전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런 불화가 대북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도 스며들어 독립성과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시도가 증가됐으며 실제로 지난 8월 공개된 중간 보고서는 이런 의도에 따라 이전 보고서의 절반 규모로 줄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북한이 주변 관계국들과의 외교 관계를 통해 대북 제재 무력화를 시도하는 점도 도전으로 꼽았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한라인으로 연결돼 있으며 중국, 러시아와의 지속적인 외교적 대응으로 유엔을 넘어 경제적, 전략적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미국의 대북 정책 명확성 결여와 미북 비핵화 회담 교착 상태, 미중 무역 전쟁, 일본과 한국의 갈등 등 역내 역학 관계의 혼돈 역시 대북 제재 시행에 대한 관심과 실효성을 날로 떨어뜨리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알브란트 전 위원은 불완전하지만 결정적이었던 대북 압박의 원천이 약화되면서 북한은 더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비핵화 협상에서도 기존 대미 접근 방식을 바꾸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이 대북 제재가 현재의 하향 궤적을 유지할 경우 현실적으로 무엇을 달성할 수 있는지 접근법을 바꾸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자문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 석탄을 실었던 동탄호의 공해상 표류가 6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탄호에 앞서 이 석탄을 최초 운반한 혐의로 미국 정부에 의해 매각 처리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는 경매 이후 첫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탄호는 지난 4월 인도네시아 해역에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에 실려있던 북한산 석탄을 옮겨 실은 선박입니다. 파나마 깃발을 달았지만 베트남 회사가 선주로 있는 동탄호는 또 다른 베트남 회사가 용선, 즉 빌려 운항했고 이어 중국의 회사가 제용선에 운영되던 중 북한 석탄을 운반하게 된 겁니다. 동탄호는 당시 문제의 석탄을 옮겨 실은 뒤 이 석탄의 구매자가 있는 말레이시아에 4월 19일 도착했지만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입항을 거부당했습니다. 이어 최초 출항지인 인도네시아로 되돌아왔지만 여기서도 입항 허가를 받지 못했고 선주 회사가 있는 베트남에도 입항하지 못한 채 인근 해역에 머물게 됐습니다. 그렇게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시간이 닷새 뒤면 6개월을 맞게 됩니다. BOA가 선박 추적 시스템 마린 트래픽과 인공위성 사진 서비스 업체 플래닛랩스를 확인한 결과 동탄호는 지난 6월 입항을 시도하기 위해 다다랐던 베트남의 붕따오항 인근 지점에 계속해서 머물고 있습니다. 선박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동탄호는 동남아시아 일대 화물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는 선박입니다. 따라서 지난 6개월간 북한 석탄을 하역하지 못한 채 공해상을 전전하는 동안 동탄호가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었을 것이란 게 선박업계 관계자의 분석입니다. 통상 선박들은 불품 운송료로 하루 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동탄호는 대북 제재 대상 품목을 잘못 실었다가 지난 180여 일 동안 최대 180만 달러의 손해를 보게 된 겁니다. 동탄호는 북한 석탄의 운송을 의뢰받은 선박일 뿐 판매자나 구매자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관계자는 최근 BOA와의 인터뷰에서 동탄호의 운항 불능 상태로 대북 제재에 대한 업계 내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 제재나 이런 게 일반인들에게 또는 회원님들에게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인 적은 없습니다. 단지 뭐 리스크하다, 북한에 배가 들어가면 문제가 있다 이 정도가 됐지, 제재 화물을 실었을 경우에 어떻게 된다 이런 거는 YG어니스트와 이베를 이송했던 동탄호가 문제됨으로서 현실화됐고 경각심을 씻는 데 계기가 된 거죠.
아울러 표면적으로는 선박 한 척이지만 여기에 연결된 용선주들과 금융회사, 보험회사, 관리회사 등이 연쇄적으로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대북 제재 위반으로 사실상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보게 된 건 비단 동탄호뿐만이 아닙니다. 최초 석탄을 넘겨준 북한 선박 YG 어네스토어는 지난 5월 미 검찰에 의해 공식 몰수 소송이 제기됐으며 이후 미국령 사모아로 이동한 뒤 지난 8월 매각 처리됐습니다. YG 어네스토어는 북한이 보유한 선박 가운데 두 번째로 큰 선박으로 북한의 경제적 손실은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YG 어네스토어의 경매를 담당한 미 연방 마셜국은 동탄호의 매각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지만 선박업계에서는 YG 어네스토어의 가치가 고철값으로만 150에서 30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YG 어네스토어는 경매 후 처음으로 본격적인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플랜리 랩스가 지난 3일 미국령 사모아의 파고파고항을 촬영한 위성사진에는 YG 어네스토어의 화물칸 덮개가 열려있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YG 어네스토어는 5월 해당 지점에 정박한 이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덮개가 열린 모습이 포착된 지 나흘 뒤인 7일자 위성사진에는 일부 선박들이 YG 어네스토어에 접선한 것으로 나타났고 주변에는 중형 크기의 선박이 발견됐습니다. 또 기존에 있던 자리에서 약 280m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성사진만으론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선박의 해체나 이동을 위한 작업 혹은 이동 중인 모습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동력이 없는 YG 어네스토어를 인도네시아에서 현 지점으로 이동시키면서 선박을 직접 끌어오는 견인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다만 YG 어네스토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은 이 배가 여전히 운항이 가능한 상태였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인위적으로 정지시킨 동력을 다시 가동하면 정상 운항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의 다양한 전문직 탈북민들이 워싱턴 등 미국의 여러 도시를 방문해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교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은 견문을 넓히고 미국인들은 북한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 서로에게 유익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내 탈북민 기자 8명이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 정부 관리들과 전문가들, 학생들을 만나 교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탈북 기자단 대표인 주성아 동아일보 기자는 8일 VOA에 일주일 일정으로 워싱턴과 뉴욕을 방문하고 있다며 탈북 기자들의 견문을 넓히고 미국인들과 소통을 강화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와가지고 백악관이라든가 의회 그리고 미 국무부 등을 방문해가지고 미국의 북한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집행되는지를 현장을 생생하게 볼 수 있어서 참 좋았던 방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번 방문을 통해서 북한의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경청했고 또 저희 생각을 그들에게 전하면서 서로 간의 상호 이해와 그리고 소통을 강화할 수 있었던 그런 좋은 계기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탈북 기자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한 뒤 언론사에 입사한 기자들로 연합뉴스와 조선일보, 대북 전문 방송인 국민통일방송 등 다양한 언론사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한 연례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주말 입국한 뒤 여러 정부 기관과 명소들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일성 종합대 출신인 주성아 기자는 탈북 기자들이 북한의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저희 탈북 기자들은 아무래도 한국 언론에서 북한에 대한 많은 그 기사들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대북 방송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에게도 한국과 미국의 이런 생생한 민주주의 현장들을 저희가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 미국에 와서 받았던 뭐 감정이라든가 느낌이라든가 그리고 자기가 목격한 진실에 대해서 앞으로 북한 주민들한테 전달함에 있어서 보다 생생하고 구체적이고 정확한 뉴스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와 국제인권 전문가들은 북한의 표현과 언론의 자유 등 인권 상황이 매우 열악한 만큼 자유세계를 먼저 체험한 탈북민들이 좋은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지난달 18일 한국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한 국경 없는 기자회 세드릭 알비아니 동아시아 담당 국장도 VOA에 한국의 더 강력한 언론 자유 환경이 앞으로 북한이 언제든 이 사안에 대해 개방을 결정했을 때 북한의 유익한 본보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었습니다. 주 기자도 한국과 미국에서 체험하고 배운 언론 자유의 중요성이 북한에도 흘러가도록 탈북 기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언론이 살아있을 때 그 나라가 깨끗하게 살아있을 수 있다. 북한처럼 언론이 없는 나라는 부패할 수밖에 없고 결국 그런 것을 제가 남과 북을 통해서 생생히 봤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언론일수록 그리고 권력에 대해서 비판의 칼날이 예리한 언론일수록 그 나라는 훨씬 더 발전할 수 있고 깨끗해진다는 것을 제가 한국에 와서 뼈저리게 배웠고 또 그런 언론에서 아주 중요한 현장에서 저희가 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역시 권력에 비타입적으로 맞서 싸우고 그것이 바로 우리 국민과 나라를 발전시키는 그런 길이다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역할에 더욱 충실히 노력할 생각입니다. 네.
탈북 기자들은 오는 10일 평양에서 뉴스룸까지란 주제로 뉴욕 콜롬비아 대학 법과대학원에서 강연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1일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할 예정인 한 기독교 단체 행사에 한국에서 기독교 작가로 활동하는 탈북민 지연아 씨가 참석해 연설할 예정입니다. 미국 기독교 단체인 가정연구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11일부터 13일까지 워싱턴에서 열리는 이 단체 연례 BBS 행사에 지 작가가 연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 작가는 8일 VOA에 종교의 자유란 기독교 정신으로 건국된 미국에서 같은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받는 북한인들을 대신해 호소할 의무가 자신과 다른 탈북민들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갇혀있던 자가 이제 감옥 밖으로 나와서 할 수 있는 것은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호소를 하는 것밖에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기본이 뭐냐면 저물주가 준 그 자유를 이제 피조물인 사이비 두체사상교 교주 태양신이라는 폭정이 이거를 가지고 농락하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저 북한의 기독교인들 그들을 위해서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 이제 호소하고 또 증인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유엔 총회에서 미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종교자유회의를 개최하고 지난해부터 국무부 주최로 연례 종교자유 증진을 위한 국제장관급 회의를 창설하는 등 국제 종교자유 지원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1회 국무부 장관급 회의 때 북한 대표로 참석했던 지 작가는 많은 미국인이 북한에서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의 아픔에 공감해줘서 감사하고 용기를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여섯 번째 방문하지만 교통비와 식비 외엔 다른 사례를 받은 적이 없다며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는 북한 주민들을 대신해서 사생활을 희생하며 목소리를 내는 건 탈북민들이 해야 할 사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오는 18일부터는 한국의 탈북 여성 민간단체인 통일맘연합회 대표단이 열흘 동안 워싱턴 등 미국 내 4개 도시를 순회하며 북한의 인권 실태를 증언할 예정입니다. 통일맘연합회는 중국 내 탈북 여성과 이들이 중국에서 낳은 자녀들의 권리 옹호와 증진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단체 헨리송 북미 국장은 8일 VOA에 최근 중국에서 입국한 탈북 여성 15명에 대한 인터뷰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당사자들의 증언도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defectors coming will be giving testimonies at different events and also the group.
송 국장은 탈북 여성 3명과 한국 전문가 1명 등 4명이 워싱턴과 뉴욕, 보스턴, 로드 아일랜드주의 브라운 대학을 방문해 행사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국무부 관리들을 면담하고 미국 의회 행사도 준비 중이라며 사각지대에 놓인 탈북 여성들의 인신매매 문제와 자녀들의 아픔에 많은 미국인이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6년에 이어 두 번째로 미국을 방문하는 통일맘 대표단은 인터넷 사회관계망 등을 통해 미국 행사를 치르기 위한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탈북민이 참석하는 비공개 회의가 조만간 미국에서 열리는 등 10월 한 달 동안 한국의 많은 전문직 탈북민들이 미국에서 다양한 교류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 날씨, 지구촌 오늘에 이어 미국 대학 소개, 오늘은 미국의 명문 주립대학의 하나 버지니아 대학교 UVA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역사 속 오늘 1983년 10월 9일 미얀마에 있는 아웅산 국립묘소에서 한국의 전두환 대통령 일행을 겨냥한 폭탄 테러가 발생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전 10시를 조금 넘긴 시각 한국 정부 인사들과 기자단이 아웅산 묘소에 도열한 채 전두환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시 28분 귀를 찢을 듯한 폭발음과 함께 현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이동 중이던 전두환 대통령은 무사했지만 당시 폭발 사고로 현장에 있던 서석준 부총리와 이범석 외무장관, 김동휘 상공부 장관 등 강요와 수행원 17명이 목숨을 잃었고 14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참배 예정 시간보다 30분가량 늦게 도착해 화를 면했습니다. 당시 미얀마 정부는 자체 수사를 벌여 북한 소행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미얀마 경찰은 3명의 북한 정찰국 소속 공작원을 발견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도주하던 중 사살됐고 진모 소자와 강민철로 밝혀진 두 사람은 체포됐습니다. 이후 재판을 통해 진모 소자는 사형에 처해졌고 범죄 사실을 자백한 강민철은 사형을 선고받은 뒤 종신형으로 감형됐다가 2008년 사망합니다. 1967년 10월 9일 쿠바의 혁명가 체 게바라가 39살을 일기로 사망합니다. 볼리비아에서 혁명을 이끌던 중 하루 전 볼리비아군에 의해 체포됐다가 1967년 10월 9일 사살당한 것입니다. 1928년 아르헨티나의 로사리오에서 태어난 체 게바라는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의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후 남미 여행을 갔다가 가난에 시달리는 민중을 보고 충격을 받고 민중들의 고통을 해결하는 길은 혁명을 일으키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해 1955년 쿠바로 건너가게 됩니다. 체 게바라는 쿠바에서 피델 카스트로와 만나게 되고 둘은 제국주의의 억압으로부터 남아메리카 민중을 해방시켜야 한다는데 절대적으로 공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1959년 쿠바 혁명을 일으키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체 게바라는 혁명을 일으킨 지도자로 남길 거부하고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아프리카 콩고로가 또다시 혁명의 힘을 쏟았고 혁명의 전파를 위해 볼리비아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1967년 10월 8일 체 게바라는 볼리비아 산악지대에서 볼리비아 군과 싸우던 중 다리에 총을 맞고 쓰러졌고 결국 볼리비아 군에 체포당합니다. 그리고 하루 뒤인 1967년 10월 9일 볼리비아 정부의 명령으로 체 게바라는 사살당해 39살의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